네, 성도님들 오늘 상당히 좀 난감한 수준의 그 어떤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옷인데요. 제사장 옷을 말하면서 사실 뭐 제사장 옷을 설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봐서는 그냥 문자적인 해석만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들에 철저하게 거기에 집중해서 한번 저희들이 할까 하는데요. 본문은 총 한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제사장 직분과 그 옷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제사장 옷의 서론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에봇에 대해서는 6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패 입고 그 흉패 안에 넣는 우림과 둠빔에 대하여서는 15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겉옷에 대해서는 31절에서 35절까지 나와 있고 다섯 번째인 이마에 보는 장식패 그 다음에 속옷 관에 대해서는 36절에서 3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제사장 옷 말고 일반 제사장들의 옷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40절에서 4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지금 읽는 부분, 그 읽는 부분은 서론 부분이거든요. 그 서론 부분을 나중에 다시 의미를 밝힐 때 일단 하기로 하고 우리가 에봇부터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에봇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봇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보이시나요? 에봇은 이겁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6절에 보시면은 금실, 청색, 자색, 자주색, 홍색, 모시실을 정교하게 짜서 이렇게 만든 것이 저 에봇입니다. 그리고 에봇은 지금 노란 선 안에 있는 것이 다 에봇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멜빵처럼 여기 멜빵처럼 생긴 두 개끈, 그 다음에 몸체가 있고, 그 다음에 허리띠. 이게 에봇 전체입니다. 특이한 것은 저 빨간색 부분인데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두어 있던 여기 어깨, 여기 부분에 어깨 부분에 보시면은 그 빨간색 부분에 여기 보시면은 호마노. 보석이 두 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요. 각각 거기 야곱의 열두 아들들, 그러니까 뭐 한 여섯 명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해 있다. 이렇게 10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에봇의 형태인데요.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흉패를 한번 보실까요? 흉패를 보시면은 그 흉패 중간에 보시면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씩 그 다음에 4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각 보석마다 뭘 기록했냐면은 각 보석 이건 12개니까 야곱의 12 이름들을 한 보석당 하나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빔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이라는 그 히브리어 보시면 우림이라고 보시면은 그냥 우림입니다. 저기 보시면 그냥 히브리어 자체가 우림입니다. 우림.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림이라는 빛이라는 의미이고 근데 이걸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빛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실제로 이 뭐 원어상어의 어근으로 쫓아가 보면 빛을 발광하는 불, fire. 그러니까 fire라는 이 불 자체도 저 우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우림이 가지고 있거든요. 불이라는 거. 그렇다면은 성도님들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원상 저 우림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저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둠빔을 보시면은 저 둠빔은 그대로 읽으면은 원어상어는 툼빔입니다. 툼밈. 툼빔인데요. 툼밈의 뜻은 뭐냐면은 완전, 무결, 성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우림과는 반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림과 둠빔이 가지고 있던 역할은 뭐냐면 마치 제비뽑기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의 그러니까 정반대,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이면 부정적인 결과 이것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제비뽑기처럼 뽑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저 우림과 둠빔이 성경상에서도 실제로 이 제비뽑기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때 우림이 뽑힐지 둠빔이 뽑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 겉옷인데요. 겉옷은 저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보면은 이 31절에 보시면은 청색 실을 만들었다. 청색 실로, 그러니까 파란색이니까 청색 실로 만들었겠죠. 그래 청색 실로 길게 목에서 발목까지 늘어뜨린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저 빨간색 부분에 보시면은 빨간색 부분에서는 석류 모양의 장식과 함께 또 옆에 보면은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방울 소리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의 이 대제사장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뭐 저 런닝맨에 보시면 옛날에 방울 달기 하면서 이렇게 뛰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방울을 달은 사람이 쫓아오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그 동선을 저 방울 소리로 알게 되는 것이죠.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은 쭉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장식 폐가 있고 여기 폐가 있고 그다음에 속 안에 있는 속옷이 있습니다. 지금 노란 부분에 이 속옷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관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마에 장식한 폐, 저 빨간 부분이죠. 폐 부분을 보시면 순금으로 만들어져서 관 위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그 폐에다가 중간에 뭘 하나 적어놨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8절에 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38절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38절 한번 보실까요? 38절에 보시면은 38절에 보시면은 저 38절에 저 말이 뭐냐면은 결국 저 폐 전면을 달고 요 앞에 가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책을 제거하기 위해서 드리는 성물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것은 뭐냐면은 그 죄책을 들고 가는 건 성물이 아니라 이마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면적인 그것을 봐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성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코데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데시라는 단어, 한마디로 왜 여호와께 성결한 것이냐? 이 코데시라는 것은 바로 정확한 의미는 구별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거룩하다, 성결하다라는 의미지만 정확한 의미는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죄책을 가지고 있는 성물을 볼 것이 아니라 뭘 봐달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성결을 이마에 패를 가지고 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별한 저를 봐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으니까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도님들 우리가 코데시라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홀리니스 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거룩하면 어떤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거룩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좀 깨야 되는데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홀리니스, 거룩, 코데시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윤리적 수준에서 이해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윤리적 이해에서 도덕적 그 수준에서 이해하게 돼버리면 우리는 거룩성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코데시의 의미는 구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거룩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죠. 39절에 보시면 이제 속옷을 이야기하는데 이 속옷은 안에 있는 그 하얀색 옷입니다. 겉옷 안에 있는 것으로 발목까지 오는 도포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른 일반 제사장들의 옷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40절부터 43절까지 일반 제사장들입니다. 왜 일반 제사장들이냐? 앞에 의상은 아론의 의상이고 그 다음에 의상은 아론의 아들들의 의상이거든요. 그래 아론의 아들들의 의상은 일반 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러면서 속옷, 똑같이 속옷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띠도 얘기하고 관도 얘기합니다. 근데 다 동일한데 다른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론의 관도 얘기하고 39절에 보시면 아론의 관이 나오고 40절에 보시면은 아론의 아들들의 관이 나옵니다. 똑같은 관입니다. 관. 관인데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40절에 저 대제사 40절에 보시면은 그 아들들이 쓰는 그 제사장의 관. 그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믹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바. 그런데 대지상이 쓰는 39절의 아론의 관에는 미츠네페트라고 되어 있어. 미츠네페트라고 되어 있어. 그런 관, 똑같은 한국어로는 관인데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론 안의 아들들,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이 썼던 관과 그 다음에 대지상이 썼던 관은 분명히 다른 형태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것이 저런 형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형태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죠? 대지상이 썼던 관과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이 썼던 관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제사장의 옷들을 우리는 다 설명을 벌써 48절까지 다 했습니다. 43절까지 끝내도 되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이 제사장 옷은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두 옷의 공통점을 한번 보시면은 2절과 40절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옷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옷을 통하여서 하는 목적이 뭐냐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영화롭고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40절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그 옷은 그냥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은 목적이 뭐냐? 그 아들들을 영화롭고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영화롭고 거룩하게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이 옷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스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은 스스로 만들지 않고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빨간색 부분에 보시면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이 옷을 만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옷을 만들면 어떻게 누구한테 맡기고 싶습니까? 성도님들은 옷을 맡길 때 저희들은 저는 옷을 반드시 사면 맡깁니다. 왜 웃죠? 왜 웃습니까? 정학 목사님은 맡길 필요가 없어도 저는 맡깁니다. 저는 바지에 반틈의 가격을 받아야 돼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맨날 맡기죠. 그러면 자, 제 바지,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에게 맡길까요? 그래도 이 잘, 잘 자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는 지금 성경상의 표현은 옷을 잘 만드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다. 그리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다. 신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뭐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술자를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기술이 있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뭘 어떻게 하죠? 그렇게 옷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영화롭고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을 옷을 입히게 함으로써 그들도 내 작품임을, 내가 만든 사람임을, 내가 임명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내가 임명했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임명했기 때문에 영화로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뭡니까? 집사님들도 그렇죠. 권사님들도 그렇죠. 장로님들도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기술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잘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스펙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영화롭고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진술합니다. 결국 아람과 아론의 아들들 스스로고 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영화롭고 자기 자신 스스로 어떤 힘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한 이 옷을 입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고 거룩할 수 있음을 얘기하죠. 더욱이 이 스스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을 취하는 게 아니죠. 4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1절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자기 스스로 기름을 부은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에 있어서 복장부터 자신의 직임까지 그들은 저기 자기 스스로 성취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성이라는 것도 스스로 거룩한 게 아니죠. 스스로 거룩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마의 패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그들 스스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코데시 이마에 패 코데시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것이죠.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우리가 일의 선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과 그들의 거룩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것이지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부터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별이라는 은혜부터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론의 아들들은 이 옷이 의미하는 것이 아들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첫 번째이다면 두 번째는요, 이 복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단순히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 한 개인의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옷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옷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에봇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에봇의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에봇의 어깨에 호마노 두 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에봇을 보시면 호마노라는 이 두 어깨에 호마노가 있습니다. 그 어깨에 호마노 하나씩에 이스라엘 아들들 12명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 6명씩. 판결 흉패도 한번 보시죠. 판결 흉패 21절에 한번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판결 흉패에도 12개의 보석이 있죠? 3개씩 4줄. 3, 4, 10이죠? 그래서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대로 하나의 보석에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 대제사장이 자기가 혼자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죠. 한 개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지금 대제사장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의 한 명은 임명되는 것이지만 그 한 명은 단순한 개인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대제장이 나가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개인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가 나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리는 지위나 명예를 성취하는 노력으로 획득하거나 성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임을, 어떤 지위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기의 높음과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대표로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지위나 명예로운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맡은 사명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3절에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겉옷의 끝에 금방울을 달아서 어떻게 돼 있으면 금방울을 달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금방울 소리를 통하여서 지금 대제사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 저 방울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 방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방울 소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그 방울 소리를 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더 심한 것은 과연 우리의 공동체 속에 방울소리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 함께 나아갔던 그 방울소리 오로지 하나님께 향한다는 그 방울소리 교회가 그 방울소리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나요? 오히려 그 방울소리보다는 반대 소리가 많지 않나요? 아무런 가치 없는 인간의 소리가 많지 않나요? 내가 맞다고 네가 맞다고 우게 되는 그 우격다짐의 소리가 많지 않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방울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소리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소리를 내어서 그 자신의 소리를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방울소리가 우리에게 울리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아예 그 방울소리가 사라져버리지는 않나요? 우리는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죠. 이 복장이 가리키는 발. 이런 모든 복장이 뭡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 이 복장이 필요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또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3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와 대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실제로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한번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모세가 옛날에 그 시내산 갔을 때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는다고 돼 있죠. 왜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죽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월자, 무한자죠. 그리고 유한한 인간이 대면했을 때는 그 초월자의 신에 이 무한자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전지전능이.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신이 가지고 있는 대등한 것을 뭔가를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을 대면하려면 그것이 뭐죠? 거룩인 겁니다. 거룩. 그런데 지금 뭡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한 거죠. 그게 뭡니까?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복장을 입고 한마디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고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마에 패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뭡니까? 여호와께 대면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번역상도 우리 성경 번역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직역은 여호와를 섬기러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는 정확한 번역은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섬기러 이렇게 돼요. 수종들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셨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면전에서라는 코람데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의 면전에까지 갈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수종들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표라면 지금 정확히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엄청난 이야기죠. 왜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왜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성도님들, 이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짐승밥도 못한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만이 나를 섬길 수 있어. 너희들만이 나를 만날 수 있다. 너희들만이 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이끌고 계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희들만이 내 앞에 설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 대제사장들 신약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신약시대 때 이 대제사장들 정확하게 이 세 가지 특징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정확하게 사라집니다. 신약시대 대제사장들 진짜 역사적으로 AD 1세기부터 시작됐던 아니면 신구약 중간기부터 시작됐던 대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스모니안 왕과 그 다음 신약 중간기가 지나고 AD 1세기 대제사장들 어땠습니까? 그 대제사장들 다 모두 다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모두 다 대제사장직을 획득한 사람들이었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요? 뇌물을 주어서요. 정치적인 힘으로 다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은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인간적으로 대제사장이 됐던 그들 뭘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그들은 여호와 앞에 대면하고 있다. Before God, 코람데오.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아론계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이고 정치적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사단이 지배하는 라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였으니까요. 이제는 아무도 그들의 방울소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방울소리에 집중한들 이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울소리겠어요? 아니죠. 인간들의 그냥 탐욕의 방울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라인은 실패했습니다. 아론계도 실패했고 멜기세덱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아론계가 아닌 레위계가 아닌 한마디로 사독계열이 아닌 아버지도 혈통도 알 수 없는 멜기세덱 반차에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죠. 그러면서 그 단번에 한 제사를 통해서 그가 하신 방법은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 되시면서 스스로 제물 되셨어요. 죽음으로 이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만이 하나님 여호와를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임명한 아론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선택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만이 여호와를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을 명령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이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와서 예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그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제사장 옷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나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구별해서 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람되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람되어라는 말이 아까 우리 제목에서 코람 호미니부스, 호미니부스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면적, before man, 사람 앞에서는 이 코람되어는 하나님 앞에,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오늘 죄를 지었고 또 오늘 내가 연약해서 쓰러져서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고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자들인 것처럼 나는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게 좌절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거룩성을 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취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 코람데오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중3 때 저를 훈아 앞으로 오너라. 그래 앞으로 와서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려주겠다.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 단어를 적었습니다. 코람데오. 그것도 라틴어로. 저는 전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라틴어를 적으신 거죠. 그래, 훈아, 이 단어가 무엇인지 아느냐? 아버지는 저를 모르겠는데 하니까 아버지께서 in presence of God이다. Before God이다.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뜻이다. 너가 살아가야 될 가장 큰 기준이 뭐냐? 그것은 너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뭐냐? 네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뭐냐? 그건 여전히 너는 100%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면전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잊지 말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방울소리를 쫓아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함께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좌절하고 있을 때도 그 앞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